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외의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 조직 헤즈볼라에 드론을 이용한 보복 공습을 가해 최소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다고 레바논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헤즈볼라가 지난 27일 이스라엘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양국 접경 골란고원 지역에 로켓 공격을 가해 마즈달 샴스 마을 축구장에서 경기 중이던 어린이 12명이 사망한 데 대응한 것입니다.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에는 탄도중량 50kg짜리 파라크 1 이란제 로켓이 사용됐다고 이스라엘군이 어제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골란고원에 대한 공격이 해당 지역 내 이스라엘 군사 목표물을 겨냥한 것이었다면서 어린이들을 겨냥했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전시내각은 어제 헤즈볼라의 공격에 대한 대응 방식과 시기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정부가 결정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항에서는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해 각종 항공편 운항이 다음 달 5일까지 중단되는 등 취소, 지연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쿼드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도쿄에서 이스라엘의 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강조하면서도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며 양측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어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등지를 공격해 팔레스타인인 66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보건당국 등이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날 이스라엘군이 남부 칸 유니스 동쪽에 있는 알카라라, 알잔나, 바니 수하일라 마을 세 곳으로 탱크를 동원한 진격을 계속한 가운데 하루 사이 이 같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북부 가자시티와 인도주의 피난지역으로 설정된 알마아시 난민촌에도 공습을 가했다고 현지 주민들과 의료진들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난민촌에 대한 공습이 있었다는 보도 내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 중부 브레이즈와 슈하다 지역 일부에도 민간인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가자지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에 튀르키예가 개입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 집권 정의개발당 회의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이 같은 터무니없는 일들을 할 수 없도록 매우 강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가 리비아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간 분쟁이 일어났던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군사지원 등에 나섰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포크로우스크 인근에 대규모 공세를 가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전황보고에서 이날 하루 포크로우스크 전선에서의 전투가 가장 치열했다며 총 52건의 러시아군 공세를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는 어제 성명에서 러시아군이 포크로우스크 동쪽 프로레스와 예우헤니우카를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크로우스크는 차시우야르와 코스티니안티우스카 등 우크라이나 전선에 대한 주요 병참선 역할을 하는 도로상에 위치한 지역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가량을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오에서는 어제 지난 2022년 7월 약 50명의 사망자를 냈던 우크라이나 올레니우카 포로 수용소 폭발 사고 2주기를 추모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전쟁 포로 석방을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당시 사고로 인한 군인 포로 등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성명에서 올레니우카 수용소 사고는 러시아의 야만인들에 의한 살인사건이었다면서 러시아의 전쟁 범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쿼드 4개국 외무장관들은 오늘 남중국해를 비롯한 영내 해양안보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페니웡 호주 외무장관, 수브라마냠, 자이샹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일본 도쿄에서 가진 쿼드 외무장관 회의 뒤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채 동중국해, 남중국해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 현상을 바꾸려는 어떠한 일방적 행동에도 강력한 반대를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남중국해 내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지역의 군사화와 해안경비대, 민병대 선박들의 위험한 이용을 포함한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기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9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미한일 3국 국방장관들은 미한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한 협력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백악관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국방 관계에 대해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군사적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 논의에 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를 통해서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는 비 오고 평안도와 함경도도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6에서 27도, 최고기온은 24에서 35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는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한일 세 나라가 안보협력 제도화를 위한 문서에 처음 공동 서명함으로써 3국협력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세 나라 간 협력 범위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한 데 주목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먼저 이번에 미한일 국방장관이 서명한 미한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핵심 내용과 의미 짚어주시죠.
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기아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28일 도쿄에서 서명한 각서는 세 나라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제공한 최초의 문서라고 하겠습니다. 그 목적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영내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전 보장으로 명기돼 있습니다. 각서는 이를 위해 3국 국방장관회의, 합참의장회의, 안보회의 등 고위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단연간의 3자 훈련 계획에 기반을 두고 프리덤 엣지 등 3자 훈련을 정례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각서 서명은 유동적인 안보 환경 속에서 3국 안보 협력이 지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김 기자, 이번에 서명한 문서가 협력 각서라고 돼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네, 한국 국방부와 전문가들은 협력각서가 양해각서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해각서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근거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입니다.
문서 자체가 물론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MOU라고 하는 양해각서보다는 한 차원 높은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굳건한 안보협력을 지향하는 차원에서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원식 장관은 회담 뒤 도쿄의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협력 각서는 첫 출발의 의미라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미일 장관이 공식적으로 서명한 문서로 3국이 신의 원칙에 따라 지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진호 박사는 3국 안보협력 제도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북러 간 급속한 군사 밀착에 대응하고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고립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등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들에도 대비한 조치로 풀이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문서 서명은 북한의 핵 위협 대응 차원에선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네, 신원식 장관은 러북 간 군사협력 등 동북아 정세가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한국의 평화를 지키는데 한국의 자주적인 능력과 한미 동맹 등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북한의 핵을 억제하고 또 좀 더 진척되면 북한을 비핵화로 나아가게 하는 동인도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특히 미한일이 프리덤 엣지와 같은 3자 합동훈련을 정례화한 데 의미가 크다면서 미한일의 협력 수준이 북중러의 수준을 뛰어넘어 압도적인 대북 억지력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강화로 북중러 강화를 통해서 대응을 하려는데 북중러는 한미일 수준은 절대 강화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인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한미일은 북한 핵 위협에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김정은이 직접 반응을 하는 걸 보면 이게 얼마나 민감하게 억제가 걸린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3자 군사훈련 정례화는 중국을 자극하면서 역내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위 이제 동북아에서의 한미일의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하는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북한도 좀 더 호전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 그리고 북중 간에 또 북러 간에 또 3자 간에 다양한 방식의 협력 구도를 자극하거나 조장할 가능성 역시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네, 협력 각서 내용 가운데 3국의 협력 범위를 특정한 게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네, 협력 각서는 3국의 안보 협력 범위를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로 특정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인태지역 너머라는 게 사실상 유럽과 중동 등을 포괄하는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단순히 이제 대북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 그다음에 그걸 넘어서는 지역까지 나토와의 협력까지 다 염두에 둘 수 있는 지역적인 범위에서의 어떤 협력을 얘기했다는 게 내용적으로 주목할 만한 게 아닌가 싶고
주진호 박사는 미한일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협력을 추구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했다며 세 나라가 글로벌 차원의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장영석 박사는 미한일 협력 범위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될 경우 미한일 대 북중러의 대립구도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북한은 이런 상황을 유도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그리고 29일 한국 국가정보원이 북한 관련 최근 동향을 국회에 보고했다는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한국 국정원은 오늘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러 간 새 조약에 대해 1961년 당시 소련과 북한과의 동맹 수준에 달하는 조약으로 복원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보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러북은 유사시 상호 원조 조항을 포함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해 양국 관계 전반을 획기적으로 격상시키는 법적 토대를 마련할 걸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러시아 측은 북한에 군사 대표단을 파견하거나 검찰총장이 북한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고 신종 코로나 이후 중단된 라선 지역 관광도 4년 만에 재개돼 현재까지 300여 명이 북한을 관광했다며 북한 측은 군사교육과 해군 대표단 파견을 통해 군사교류 기반을 다지며 건설, 임가공, 농업 분야,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로의 송출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상 등과 관련한 보고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몸무게가 140kg에 달하고 체질량 지수가 정상 기준 25를 크게 초과한 40 중반에 달하는 초고도 비만 상태로 심장 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0대 초반부터 고혈압, 당뇨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현 건강 상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가족력인 심혈관계, 심혈관 계통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면밀하게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특히 김정은이 기존 복용 약제가 아닌 다른 약제도 찾고 있는 동향이 포착됐다며 기존 약으로만 다스리기 어려운 상황도 일부 있지 않겠느냐는 추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 위원장의 딸 김주혜에 대해서도 보고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혜가 북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은 김주혜를 현 시점에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하며 후계자 수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어린 김주혜에 대한 주민 반응을 의식해 선전 수위와 대외 노출 빈도를 조정하면서 비공개 활동을 병행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김주혜는 과거 약 60% 이상 활동이 군사 분야 활동에 아버지와 함께 다니는 일정이었고 매우 부분적으로 경제 활동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후계자나 수령에 대해서만 쓰는 향도라는 표현을 쓰는 걸로 봐서 상당한 정도의 후계자 구도가 어느 정도 굳혀져가는 게 아니냐고 전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다만 아직은 다른 형제가 나설 가능성과 최종적으로 후계자로 확정하진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해서 후계자가 바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진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백악관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국방 관계에 대해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25일 북한의 테러 무기 지원을 언급하며 북러 간 협력 심화를 지적했습니다.
Certainly watched with concern the burgeoning defense relationships between Russia and China,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커비 보좌관은 이날 VOA 뉴스 센터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러시아와 중국 간 국방관계가 급성장하는 것을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이 일부 러시아 시스템에 부품을 제공하고 있고 북한은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당연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우리는 이들 국가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we have and will continue to take the appropriate action to make sure that these countries.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당국도 지난 1월과 2월 러시아가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해 우크라이나 지역을 공격했다고 밝혔고 백악관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은 러시아에 정보와 역량을 제공하고 북한 및 다른 나라와 협력해 러시아를 돕는다면 그에 따른 결과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도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과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는 전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반면 러시아와 북한은 국제사회가 이처럼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기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지난 6월 28일 북러 무기거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러 무기거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3등 서기관도 지난 2월 유엔 총회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러, 중러 협력 심화 움직임은 매우 분명하다며 크게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국무부 출신의 토머스 신킨 아이스트리트 연구소 정책국장은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가 지난 6개월간 북한으로부터 152mm 포탄과 122mm 다연장 로켓 발사대 및 탄약, 재래식 무기 수천 컨테이너를 수입한 것이 이미 위성 사진을 통해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Russia has been importing from North Korea weapons, thousands of containers.
이어 그 대가로 북한은 러시아의 첨단 우주 및 무기 기술 연구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는 심각한 우려 사안이며 양국 관계가 실제로 강화되고 있다는 징후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양국이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석유 제품 거래를 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국제 무대에서 대북 제재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도 같은 움직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북한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들이려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China and Russia are increasingly deepening their cooperation.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는 점점 더 협력을 심화하고 있으며 더욱 완전한 군사협력에도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양국 모두 미국과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과 우방들을 방해하는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내 동맹국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군사적 결속과 중러 간 협력 움직임에 예의 주시하면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군사적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 논의에 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를 통해서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우리는 북한과 관여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북한의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조율하는 최상의 방안에 관해 한국과 다른 동맹국들과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워싱턴에서 이루어진 미한 북핵 협의와 관련한 V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과의 소통을 추구하는 데 있어 한국 및 다른 동맹국들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오판과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의도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군사적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뿐 아니라 다른 교류에 대한 논의에 관여할 것을 독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외교를 통해서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지난 15일 VOA에 외교를 거부하고 미사일 발사와 한국에 대한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 북한 자신 외에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세스 베일리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워싱턴에서 한국의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을 만나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뿐만 아니라 오물풍선 살포, GPS 교란과 같은 복합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북한이 도발 등 일체의 불안정 조성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미가 제안한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러브기 무기 거래, 대북 정제유 공급 등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각종 군사 경제 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평화,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무장관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준수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미한일과 북중러, 아세안 회원국 외교수장이 한자리에 모인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막을 내린 가운데 미국과 한국 등은 북러 간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아세안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장관들은 이날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 뒤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최근 한반도 상황 전개에 우려를 표명하고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관련국 간 평화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걱정스러운 상황 전개인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급증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 고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의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준수와 관련 당사국 간 평화적 대화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으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엔에선 26일부터 28일까지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등이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아세안 10개 국가와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의 외무장관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18년까지 외무상을 보냈던 북한은 현지 대사를 파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의장에는 최선희 외무상 대신 리영철 주 라오스 북한 대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지 언론은 리 대사가 행사장 등에서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과 몇 차례 마주쳤지만 조 대사의 인사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조 장관은 27일 열린 아세안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조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러시아와 불법 군사협력으로 한반도와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며 아세안과 한중일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지 않으리라는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하루 전인 26일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과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에 따른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도 약식으로 회동하며 북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여러 나라 외무장관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이번 회의 기간 각국은 치열한 외교전을 벌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7일 왕이 부장과 회동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동맹 및 파트너와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향한 비전을 진전시킬 것을 왕이 부장에게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타이완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왕이 부장과 논의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세계 77개국과 유럽연합이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개발과 긴장 고조 행위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절대 핵 보유국 지위를 보유할 수 없다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2026년 핵확산금지조약 11차 평가회의 준비위원회 다섯째 회의에서 미한일 등 77개국과 유럽연합이 핵개발 등 북한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카밀 푸티 프랑스 군축대사가 이날 회의에서 대표로 공동성명을 낭독했습니다. 푸티 대사는 우리는 NPT 당사국으로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계속해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주변국의 안전과 주권을 위협하며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이 취하고 있는 지속적인 긴장 고조 행동들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States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continue to express deep concern over the DPRK's 푸티 대사는 또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활동 참여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의 그 같은 활동과 핵시설을 확장 또는 개조하려는 모든 노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신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유예를 포기하고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킨 것은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실험을 개탄하며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의미 있는 외교에 참여하고 비핵화 목표를 향한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all upon the DPRK to engage in meaningful diplomacy and return to negotiations towards this goal.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모든 관련 파트너와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부티 대사는 우리는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으로부터의 잠재적인 확산에 대해 엄격한 경계를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성실하고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재강조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비확산 약속을 준수하고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우리는 국제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에 전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이번 공동성명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이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애덤 샤이먼 핵 비확산 담당 특별대표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이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고 영내 긴장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서로 협력하고 조율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Furthermore, Russia and the PRC are expanding and diversifying their nuclear weapons arsenals. Showing little or no interest in arms control.
샤이먼 특별대표는 2003년 북한이 NPT 탈퇴 이후 네 번의 평가회의가 개최됐지만 다른 국가들의 유사 행동을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대북 제재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겨냥한 제재는 관련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유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상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반하는 북러 간의 군사협력 확대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하고 특히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이전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 지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이우아수시 오스트리아 주재 일본 대사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 활동을 강화하고 NPT를 포함한 국제 비확산 체제에 노골적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준비위원회가 북한과 국제사회에 다음과 같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중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와 모든 현존하는 대량살상 무기 및 모든 사거리에 탄도미사일과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의 폐기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고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이 조속히 NPT와 IAEA 안전조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5년마다 개최됩니다. 제11차 NPT 평가회의는 2026년 개최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세 차례의 준비위원회가 열립니다. 22일 개막한 제2차 준비위원회는 8월 2일까지 계속됩니다. 지난해 열린 준비위원회에선 이란의 반대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을 지적한 의장 요약문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2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10차 NPT 평가 회의에선 지난 2015년 9차 회의에 이어 처음으로 2회 연속 최종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NPT 평가 회의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어 최종 선언문이 채택되려면 191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하는데 러시아가 반대한 겁니다. 앞서 2010년 열린 8차 평가회의에선 북한의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최종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1985년 NPT에 가입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가 공개되지 않은 두 곳의 영변핵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NPT 탈퇴를 유보했지만 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자 2003년 1월 또다시 일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서로 필요에 의해 맺어진 전술적 담합에 불과하다고 윤영관 전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북한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역임한 윤영관 전 장관을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핵억제 핵작전 공동지침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그동안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강화되면서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지속적인 공약을 해왔습니다. 핵 확장 억제를 이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해왔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북한이 한국을 공격해오면은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지켜줄까 하는 의구심이 증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동성명은 이 같은 미국의 핵 확장 억제 공약 이행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정보 공유, 그다음에 위기 시의 협의,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고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정비하기로 합의한 것이 저는 중요한 성과였다고 봅니다.
미국과 나토의 핵 공유를 미국과 한국과의 핵 억제와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강력하다고 보시는지요?
나토의 핵 공유의 경우에는 전술 핵이 나토 국가들 본토에 배치되어 있지만은 한국은 그렇지 않은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이 점이 한국 국민들에게 심리적으로 미치는 효과, 즉 불안감은 나토 국가 국민들에 비해서 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합의대로만 이행이 잘 된다면은 한미 간의 상호 협력 수준은 오히려 나토와 미국 간의 협력 수준보다도 더 심층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요.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전격적으로 대선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선 판도가 이제 트럼프 대 카멀라 해리스가 됐는데요. 누가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지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하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이제 후보로 지명한 이후에 대선 판도가 상당히 저는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당선될지를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지금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3개월 남짓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좀 지켜봐야 예측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아직 북한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권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에 나설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에 대해서 개인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언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북 간의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 경우에 한국 사람들은 미국 정부가 얼마만큼 한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 주면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진전을 거둘 수 있을지 그러면서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한반도에 구축할 수 있을지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협상이 재개되는 경우에 한미 당국 간에 아주 긴밀한 협의가 충분히 진행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트럼프는 올 5월 시사주간지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카드를 활용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만약에 들어서고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온다면은 한국 정부는 그 요구에 응해서 협상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는 경우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의 분담금 협상, SMA 협상 그 결과는 트럼프 2기 출범식까지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북방 삼각연대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북중러, 북한, 중국, 러시아 삼각연대가 완성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동북아 국제정세를 한미일대 북중러라고 하는 삼각대결 구도로 파악하는 것을 그건 냉전적인 사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해 왔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사이를 가능한 한 멀어지게 만들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중국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면서 미국 주도 일극 질서를 약화시키고 다극 질서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대외 전략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북한이나 러시아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외교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 러시아 군사동맹 부활과 같은 최근에 북러 양국 관계의 강화는 현 상황에서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전술적 차원의 담합이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면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가치는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해야 할까요?
한국은 당분간 중국과 북한, 러시아 간의 전략의 차이, 이것을 주목하고 중국에 대한 외교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중국이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하는, 즉 레드라인을 넘는 일이 없게 하도록 중국을 그 독려하는 외교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노력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 러시아가 어떤 이유로든 북한에 군사 기술을 제공하게 된다면 그때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살상무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리일규 참사관이 한국으로 망명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인터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이 남북 적대국가 관계론을 내세우고 남북 간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있는 것이 주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통일에 대한 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 리일규 참사관의 설명이 새로웠습니다. 리일규 참사관뿐만 아니라 수명의 고위급 인사들이 최근 1년 이내에 탈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과거의 탈북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양상이 좀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경제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이 되고 북한 권력자가 이것을 통제하는 주민들의 불만을 통제하는 비용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꿔 말하자면은 북한 권력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 체제 유지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윤영관 전 장관님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으로부터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그리고 이에 대한 미한 양국의 대북 억제에 대한 평가와 의미 등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의 최영기 기자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포하며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미한 동맹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위해 목숨 바친 참전용사들의 값진 유산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발표한 포고문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정전기념일을 맞아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전쟁에 용감하게 참전한 미군과 한국군의 공헌과 희생을 기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자유의 신성한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3만 6천여 명의 미국인과 7천여 명의 한국군 지원병들의 기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과의 동맹을 통해 그들이 남긴 유산을 지키고 평화와 안정, 번영이라는 그들이 모든 것을 바친 미래를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유산을 이어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함께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함께 참석한 것을 상기하면서 미한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미한동맹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다 전사한 미군과 한국군의 용맹과 양국 국민의 희생으로 맺어진 끊을 수 없는 유대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어 한국전 참전용사 덕분에 미한동맹이 오늘날 활기차고 혁신적인 두 민주주의 국가로 굳건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참전용사의 헌신이 동맹과 양국 발전의 토대가 됐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굳건한 미한동맹이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 내 한인들에게 미국 정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한인 용맹 법안에 자신이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2021년 명예훈장을 수호했고 지난 4월 별세한 한국전쟁 참전용사 랠프 퍼켓 주니어 미 육군 대령도 추모했습니다. 이어 한국전쟁을 잊혀진 전쟁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그의 지휘 아래 참전했던 영웅들은 그의 용맹함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참전용사들의 봉사와 희생에 대해 감사의 빚을 지고 있다면서 한국전 당시 실종된 수천 명의 용사들을 기억하며 한 분 한 분을 집으로 모시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해마다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협정 기념일로 선포하는 포고문을 발표해왔습니다. 북한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도 26일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 71주년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I can tell you that amidst heightened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ecretary General reiterates the need to de-escalate tensions and for a surge in diplomacy.
파르한 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무총장은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교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적 관여는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양국 정부의 대북 정보 유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북한에 오락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 이현승 씨는 26일 북한 정권이 외부 정보 차단을 위해 주민들을 상대로 자행하는 잔혹행위를 거론하면서 이에 맞서 국제사회는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round 2004, about 200 people, 200 students from Pyongya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d Kim Il-sung University
평양 외국어 대학을 졸업한 중국 유학생 출신인 이 씨는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가 개최한 행사에서 2004년경 평양 외국어대와 김일성 종합대 학생 200여 명이 한국 드라마와 미국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고문을 당하고 처벌받았다며 내 친한 친구 3명은 6개월의 강제노동형을 선고받았고 12명은 가족과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천 명이 외부 정보에 접근했다는 이유로 수십 년 동안 처벌을 받고 고통을 겪어왔다며 북한 정권은 현재의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 없을 때도 수십 년 동안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통제는 권력 유지의 핵심이라며 김정은은 전 세계가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해 고의로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처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우리는 전 세계에 이런 잔혹 행위를 폭로하고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ur focus should be exposing these atrocities by Kim Jong-un.
이 씨는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충분히 접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야 한다며 이런 노력을 멈춘다는 건 학생과 주민들 그리고 고통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2년 한국에 정착한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의 탈북민 김금혁 씨는 이날 행사에서 2010년 중국 유학 기회를 얻게 되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북한 당국의 감시 속에서 제한적이고 잠재적이긴 했지만 자유를 처음으로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However, in 2010, I had opportunity to study abroad in China, which changed my life.
이어 내가 맛본 자유는 비록 작았지만 북한에 있을 때 느꼈던 자유의 부재에 비하면 압도적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알게 된 자유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most significant aspects of this newfound freedom.
김 씨는 당시 처음으로 인터넷을 경험했고 호기심에 이끌려 구글에서 김정일을 검색했다며 당국이 이를 금지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북한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검색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 당국은 이념적 반대를 억압하고 정권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기 위해 정보에 대한 모든 접근을 차단한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보장하는 건 북한 주민들이 세뇌에서 벗어나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씨는 단순히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북한에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대학생들은 오락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Simply providing like South Korean dramas, movies and K-pop content.
김 씨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고 북한 체제의 모순과 잘못,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부각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현승 씨와 남매로 미국에 정착한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의 이서연 씨는 이날 대북 인도 지원 전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f that humanitarian aid can make the life of the North Korean people a little easier and
이 씨는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나를 비롯한 모든 탈북민 친구는 이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지만 우리가 북한에 보내는 인도적 지원은 주민들에게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에 가서 정권의 이익을 위해 쓰인다는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며 김정은은 식량에 쓰일 돈을 아껴 이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주민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정책 이반자들과 인도적 지원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 절차와 관련해 방법에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비유의 뉴스 이존입니다.
비오에이는 오늘부터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국은 지금 코너를 신설해 매일 이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한국은 지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한국 뉴스와 흐름을 질문, 답변 형식으로 알기 쉽게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한국은 지금 첫 시간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예, 한국 언론들은 일제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하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선전하고 있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은 지난 26일 개막식 이후 오늘로 사흘째를 맞았는데요. 한국 선수들은 뛰어난 기량을 자랑하면서 현재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금메달 수를 기준으로 한 종합순위에서 일본과 함께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금, 은, 동을 합한 전체 메달 수에서는 미국이 12개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은 이번 올림픽에 과거 어느 때보다 작은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한 것으로 아는데요. 아직 경기 초반이긴 하지만 대단한 성적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한국 선수단 규모는 144명으로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하계올림픽 이후 가장 적은 수인데요. 지역 예선에서 국기와 투기 종목 선수들이 대거 탈락한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한체육회가 목표로 내세운 성적은 금메달 5개로 종합 15위 안에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 첫날인 27일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 출전한 오상욱 선수가 금메달을 땄고요. 같은 날 수영 경영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는 김우민 선수가 동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김 선수의 동메달은 지난 2012년 박태환 선수가 런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이후 수영 종목에서 12년 만에 올림픽 메달입니다.
아, 네. 오늘 그러니까 29일에도 금메달 소식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17살 고교생인 반효진 선수가 사격 여자 공기소총 10m에서 한국 선수단의 네 번째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이에 앞서 임시현, 남수현, 전훈영 세 선수는 어제 열린 양궁 여자 단체전 결선에서 중국을 꺾고 한국의 세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여자 양궁은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처음 선보인 종목인데요. 한국은 이때부터 이번까지 단 한 차례도 금메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 소식을 위대한 올림픽 10연패, 10연패 신화 달성 등의 헤드라인과 함께 전했습니다. 한국은 여자 공기권총 10m 결선에서도 오예진 선수와 김혜지 선수가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네, 여자 양궁, 여자 공기권총 대단합니다. 북한은 이번에 8년 만에 하계올림픽에 참가했습니다. 성적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2021년에 열린 도쿄올림픽에 불참했었죠. 이번에 레슬링, 수영, 다이빙, 탁구, 복싱, 체조, 육상 7개 종목에서 16명의 선수가 참가했는데요. 현재 탁구 혼합 복식에서 리정식, 김금용 선수가 16강전과 8강전에서 각각 일본과 스웨덴을 누르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한국도 이 종목에서 4강에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대회 개막식에서 한국 선수단이 입장할 때 북한 선수단이라고 소개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더군요.
그렇습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한국 선수단을 불어와 영어로 북한으로 호칭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한국 측은 이에 강하게 항의했고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 27일 밤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직접 사과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바흐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정중하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하계, 동계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로서 국민들이 이번 일에 많이 놀라고 당혹스러웠다고 유감을 표명했고요. 아울러 각종 미디어와 SNS를 통해서 이번 일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최 측은 어제도 남자 농구, 남수단과 푸에르토리코의 경기에서 남수단의 국가를 잘못 연주해서 관중들의 야유를 받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들이 강제 노역했던 일본의 금광이죠.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관리위원회가 지난 27일 만장일치로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는데요. 당초 일본 정부는 세계 최대 금광이었던 사도광산의 유산 등재를 신청하면서 시기를 19세기 중반까지로 한정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2,000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역사를 외면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식 지정 결과 조선인 강제 노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게 됐습니까?
예,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조선인 강제 노동을 포함해서 전체 역사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고요. 일본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회원국 전원 등재로 합의로 등재가 확정됐습니다. 한국과의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는 니가타 현에 있는 사도광산에서 2km 떨어진 지역에 향토 박물관을 설치하고 박물관 2층 한쪽에 관련 사료를 전시하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한국 내 주요 뉴스 전해드리는 한국은 지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윤국환 기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